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한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창조주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8번째 시간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킨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관련해서는 이제 세 번째이자 또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2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을 모세의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먼저 모세가 모든 것을 충분히 사려 깊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그러니까 뭐 이집트의 왕자라 불리는 것을, 그곳에서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또 모세가 그런 결단을 할 때에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주실 보상에 관심을 두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칭찬하셨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로부터 보상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상을 선택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세가 80세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할 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 왕 앞에 섰을 때 그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믿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순간에 두려웠겠냐, 안 두려웠겠냐, 당연히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파라오 앞에서 모세도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며 견뎌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이것을 모세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보다 더 두려우신 분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태도를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얘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문제와 관련해서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이제 단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는 그 유월절의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잠깐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아마 이 유월절일 것 같아요. 예, 유자가 이게 한자어 조합인데 유자가 어떤 유자를 쓰는지 사람들 거의 모릅니다. 유자가 왜냐하면 이 한자 유자는 현대에 잘 쓰질 않는 한자예요. 이게 이 넘을 유자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기한을 넘긴다는 표현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현재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기한을 넘겼다, 유기했다. 그런 표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일상 현대어에서는 잘 안 쓰는 한자어예요. 어쨌든 넘을 유자라는 것과 근데 이제 월자도 또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자주 써요. 우리 월권했다, 월북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넘을 월자 요건 써요. 그래서 어쨌든 두 자가 전부 넘는다는 표현인 것인데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이렇게 지나친다는 것. 그다음에 오버. 그러니까 지나칠 때 어디로 지나치냐? 위로 넘어서 지나친다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명절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이제 돼 버린 것이죠. 유월절 패스 오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무엇을 왜 언제 넘어가는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한 사건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한 그 사람들을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와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보다 좀 위쪽에 지중해 저쪽 위쪽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로 왜 들어갔냐?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이집트로 식량 사러 갔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이제 그곳에 총리가 돼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렇게 가서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들의 선조인 그 아브라함과 어떤 그 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아브라함의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고 그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씨를 괴롭히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씨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빼내오실 거다. 이렇게 이미 그 약속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400년 전에. 그래서 시간이 400년이 흘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 그 시점에 이제 있었던 얘기가 이제 유월절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할 지도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이제 파라오에게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예 말씀하셔요. 파라오 말 안 들을 거다. 네가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파라오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주지 않을 거야. 미리 말씀을 해놓으세요. 예.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거기 이제 19절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는 이집트 전역에 순차적으로 내려지는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팁니다. 그동안 잘 부려먹던 그이 노예 민족을 쉽게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파라오를 완전히 항복시킬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제 막 실행에 옮길 그런 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그것은 이집트인에게 속한 모든 처태생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뭐 디즈니의 그 어떤 그 성경 애니메이션 뭐 성경과 연관된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실 때 대략 아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아는 분들은 저거 성경과 다른 게 굉장히 많네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디테일하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에 출애굽기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죽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시는 게 아니라 짐승의 처태생도 죽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29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장례를 저희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날 이집트 전역에 초상이 안난 집이 단한 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에 처태생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이 처태생이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장자가 좀더 편한 단어죠. 장자. 그런데 사실 처태생과 장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처태생은 firstborn이라는 이 처태생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태를 여는 자를 뜻해요. 태를 여는 자. 그러니까 처음 그야말로 처음 태어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여성이나 남성 또는 짐승으로 치자면 암컷이나 수컷에 관계없이 어쨌든 처음 태어나면 그걸 처태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자는 그게 이제 아들 자자를 쓰죠. 길장자 또는 어른장자에다가 아들자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성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만을 이제 의미합니다. 맏아들, 남자 맏이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신분 또 상속적 지위,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상속적 지위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이제 그 장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태생이면서 장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제 처태생들을 죽였다 할때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 이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첫 아들 아들로서의 처태생을 다 죽이셨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다 할 때는 암컷이나 수컷에 관계없이 어쨌든 첫 태생을 죽이시지 않았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라는 것은 여기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신명기 2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그뭐두 여자 싸우는 얘기하다가 이제 그 17절에 가가지고 그 마다들의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마다들의 어떤 권리 이런 걸 설명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이제 보셔도 되고 그 일단은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마다들의 어떤 권리 그게 중요하니까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마다들로 지정하여. 자, 마다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마다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다들은 마다들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은 뭐다? 그 남자의 힘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경사회에서, 목축과 농경사회에서 이 노동력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남자가 처음으로 태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다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장자는 부모 유산 중에서 이제 두 배의 몫을 상속하는 그 권리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는 이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가문의 미래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은 그 국가 전체의 장래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고, 국가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두손두 발을 닫은 거예요, 이 시점에. 그런데 이 장자를 죽이시는 이 문제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은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4장에 한번 보시면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열두 아들로부터 번성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첫 태생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태생이다.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것을 네가 파라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이집트인들의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장자들이 왜 죽었냐? 이집트의 장자들이 왜 죽었냐? 이 구절에 의하면, 파라오가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첫 태생에 해당하는 그런 민족인데, 뭐 이걸 요 개념을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기니까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민족 중에서 첫 태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다들에 해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붙잡고 노예로 삼고 자유롭게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너가 그렇게 한그 대가를 내가 어떻게 치르게 해줄 거냐면,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첫 태생들을 죽이는 것으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내 마다들을 붙잡은 것과 너희 마다들을 죽이는 것을 내가 맞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징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그 파라오가 히브리 영아들을 대학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지금 이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인들 중에 태어나는 그 남자아이들, 사내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대학살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징으로 응징의 차원에서 이 이집트의 첫 태생들을 죽이시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자 요거 지금 유월절 그날 밤입니다.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이 마지막에 그 첫 태생을 죽이는 이 재앙도 어떤 차원이 있는 것이냐면 이집트의 신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의미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가정의 수호신들도 있었어요. 가정을 지키는 신. 그런데 지금 이집트인의 신이 아닌 히브리인의 신인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인들의 가정 모든 가정의 첫 태생을 죽이신다? 그건 뭐죠?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가정의 수호신이 패배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의 차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태생들을 모두 죽이기로 하신 그날 밤에 이제 파멸시키는 자가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집행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디스트로이어, 파멸시키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이제 그 천사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제 이렇게 집행하는 대부분의 영적 존재들이 이제 천사기 때문에 성경에 천사라는 직접적 표현은 안 나옵니다. 우리 보통 그냥 쉽게 죽음의 천사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사실 천사라는 표현 자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파멸시키는 자라고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멸시키는 자가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제 집행할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또 취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은 해를 받지 않고 그 파멸시키는 자가 패스 오버하겠다,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조치가 뭐냐? 이스라엘 집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뭐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양을 잡고 이제 14일에 이제 양을 잡아 가지고 7절에 보시면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잘 사실 체감이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전체 이 동에 어느 날 그것도 또 대낮도 아니고 또 이 밤에 짐승 피를 그 문 여기 기둥하고 그 인방이라 그러죠. 그 위쪽 기둥 여기에다가 짐승 피를 척척 이렇게 모든 집이 그걸 다 발라 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참 굉장히 괴기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라. 자, 그래서 12장 12절서부터 또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라.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 21절부터 23절에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2절,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 우슬초는 어떤 풀 종류예요.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읽은 그 말씀의 그 뒷부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은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사실 여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자, 유월절 지키는 게 뭐냐? 요게 나와요. 이달 14일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스안월이라는 달인데 니스안월 10 10일에 이제 짐승을 한 마리를 준비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5절 보시면은, 너희는 어린 양,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흠 없고, 1년 생인 수컷 어린 양을 또는 염소를 준비하고, 6절에 보시면, 같은 달 14일까지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14일에 실제로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라. 7절.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자, 이렇게 7절이 돼 있는데 사실 요 부분은 이첫 번째 유월절 지킬 때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일단 양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밤에 8절에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 자기가 죽인 그양 고기를 먹어야 돼요. 먹되 어떻게 먹냐? 끓여서 먹는 게 아니에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직화구이네요. 그렇게 하고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9절에 나오죠.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급히 먹는데 그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의 중요한 점은 뭐냐?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한 마리를 준비해서 어린 양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퍽퍽한 빵이겠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는 빵이 맛있지. 발효가 안된 밀가루 반죽에 그 해놓은 빵이 얼마나 그게 딱딱하겠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먹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쓴 채소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게 유월절 지키는 거의 핵심이에요. 요게. 그럼 이제 피 뿌리는 것은 뭐냐? 피 뿌리는 것은 그것은 첫 번째 유월절인 요 밤에만 필요했던 것인데 그 죽인 양의 피를 대야에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지금 문에 각자 자기 집에 문 바깥에 양 옆 기둥과 윗 기둥 임방에 그것을 바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 피를 바르는 행위는 그 다음 해에 오게 될, 유월절이 1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데요. 그 다음 해에 오게 되는 유월절에도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멸시키는 자가 지나간 것은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날 밤, 첫 번째 유월절이 있던 그 밤에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서부터는 이 피를 바르는 것을 지킬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과 피를 바르는 것을 지켰다는 것, 이것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실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할 때 아니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고 그 모든 의식을 백성에게 명령하는 입장에서 뭐 자기부터 그것을 지킨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민족 전체에게 그 일을 시키면서 자기도 당연히 그걸 뭐 하는 게 그게 뭐가 특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바예요. 위대한 사람이건 위대하지 못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그것을 행하는 일 자체를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하게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을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자기의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자기도 솔선수범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에게만 명하고 자기는 안 했다면 하나님 그 부분을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도 똑같이 한 개인으로서 그것을 지킨 것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지키게 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피 뿌리는 것이 좀 별개의 문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 영적으로 요 얘기를 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에서 아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이 수컷 1년 된 수컷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 그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랬고 누루 없는 빵과 쓴 채소를 함께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때에 죽였던 그 어린 숫 양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죽어갔던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들 전체가 누구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냐면 장차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한 1500년 후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흠 없는 수컷, 이 어린 양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야곱의 그 열두 아들을 통해서 번성한 그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집트인들이나 또는 그 주변의 여러 뭐 국가들에 살고 동양에도 사람이 살았고 서양에도 살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나 사실은 다 동일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죽어야 했습니다. 첫 태생을 죽인다는 건 사실은 그 사람 전체의 미래를 몰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사실은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대속자,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 개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시는 그것이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삶아 먹어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반드시 불에 구우라 그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건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죽으실 때, 고난 받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 이 정오의 그 태양빛의 그 이 뜨거움, 열기를 그걸 견디셔야 했고, 또 이 땅의 낮은 부분으로 그분이 이 이제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당했어야 할 그 불의 고통, 지옥 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였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누룩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그 어떤 이 드려야 하는 그 빵 중에 유일하게 그 오순절이었죠. 유일하게 그 이 누룩 있는 빵을 드리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게 누룩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 특별한 교리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성결한 삶을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리하는, 죄를 멀리하는 삶, 그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행위였습니다. 쓴 채소는 뭐였냐? 이것은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이 속박당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쇠 용광로라고 표현되는 그곳, 그곳에서 너희가 얼마나 그 이제 고통당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제 쓴 채소를 먹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그 죄의 노예로 살 때,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 때의 그 쓴맛,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요. 세상에서 단물 많이 빨아먹고 잘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실제 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비참한 거예요. 죄는 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고 났을 때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쓴 채소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반복해서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피 뿌리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유월절에만 필요했습니다. 이피 뿌리는 이 행위는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집 앞에 문 기둥과 인방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우슬초에 발라서 뿌리는 것은 우슬초는 또그 회개의 의미가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회개하면서 내 삶을 죄를 죗된 삶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내가 의지하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게 지금 피 뿌리는 거, 피 바르는 그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흘려지셨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것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 허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인 사람, 그 피의 효능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그 피의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그분의 피를 내 기둥과 인방에 바르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몇번 반복해야 할까요? 이것은 평생에 진지하게 딱한 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일에 응? 성경 끼고 와가지고 그 후뻑이라 그랬나요? 그 먼지 쌓인 거 퍽퍽 하고 나서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신나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성경책 그 먼지 쌓이게 놔뒀다가 또 주일날에 하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이 생활을 매번 반복하면서 주일날마다 회개하고 이 자기가 다시 구원받은 것 같고 다시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발라지는 이 문제는 평생에 진지하게 딱한 번이면 족한 문제다. 구원받는 순간,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받는 순간, 그때 한번 적용되는 문제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킨다. 영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유월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지금 뭐 아무개가 무슨 우리에게 뭐 유월절을 새로 뭐 갖다 주셨네 어쨌네 하면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빠지죠. 성경을 모르니까. 물리적으로 그걸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유월절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게 주의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유월절도 지키고 피 뿌리는 것도 지켰다 할때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피 뿌리는 것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도 피 뿌리는 것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 순간에 그이 성결한 삶,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삶, 그리고 또그 신채소를 먹으면서 이 죄악 가운데 살 때의 그 쓴맛,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그 삶, 영적으로예요. 그 삶, 그 삶을 지속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들어서 모세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피 뿌리는 것 지킨 거, 유월절 지킨 거, 하나님이 이게 모세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두 가지 교리는 구원에 관련된 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걸친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했던 것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이집트의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했던 그 모세의 믿음, 그것은 믿음의 내용 중에서 보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상을 믿는 믿음. 이해 가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뭐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게첫 번째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믿음, 이게 두 번째였잖아요. 이게 믿음의 지금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 근데 먼저 앞부분에서 두 시간 했던 그것은 보상에 대한 믿음을 먼저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가 먼저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이 뒷부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문제와 더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두 개가 다 필요한 거다.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구원과 관계된 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보상에 관한 것을 믿는 믿음, 이두 개가 다 중요한 거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두 믿음이 다 있으신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하나만 있어요.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 보상에 대한 믿음만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것만 믿고 무조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구원 점검도 안돼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성경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에 보상해 주실 수 없어요. 반면에 존재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보상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들도 또 너무 많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거면 됐지 뭐. 그러면 대체 내가 뭘더 바래?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그 믿음은 악하기까지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믿음과 보상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귀하게 여기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 일을 위한 열심, 이런 건별 관심 없고, 그저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성공하는지, 이런 것에만 이제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분명히 마음속에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보상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앞에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신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 정말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실하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저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의 일에 관한 열심은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뭐, 지금까지는 그러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또 이런 말씀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아,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게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정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제가 그 보상도 믿는,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상도 믿는 그 믿음으로 제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